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은 믿어야 할 것을 안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건부터 기록이 돼요.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믿지 말아야 할 사탄의 유혹에 귀를 내주고 속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뭘 믿고 사느냐가 인생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결정하는 것이죠. 늘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은 어디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해 갈 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불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아요. 더 안 믿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더 늘어나는지 한번 3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다 뭐 이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이에요. 공격이 뜻대로 안 되니까 선생님이여 하고 지금 태도를 바꾼 거예요. 겉으로만 바뀐 것이죠. 속이 바뀌었겠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도 믿음은 없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떠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어야 할 대상을 공격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모습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표적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어떤 기적, 어떤 이적과 이사를 보였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와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일어났던 기적을 믿지 않고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들을 비롯한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가던 당시에 세상의 모습을 압축한 두 단어예요. 악하다는 것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 그때만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도대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는 안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안 그랬으며 사사시대는 안 그랬고 또 예수님 당시는 안 그랬으며 지금은 안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실상, 현실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악하다는 것과 음란하다는 것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의 특징을 사악함, 악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어기면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는 선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거부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어둠이란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부재, 곧 선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늘 악을 왜 창조했느냐고 시비를 걸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렇게 악을 창조하셨냐, 악을 만들었냐, 악을 방치하느냐, 악을 심판하지 않느냐.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의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악이란 게 어떤 건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악은 원래 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그 인디라 깐디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잠시 보면서 그렇게 포장되고 말이죠. 비폭력 저항 운동이 무슨 대명사처럼 알려던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공개를 보면서 결국은 한 인간이었구나. 그렇게 독립을 외쳤던 한 인간이 정작 영국 유학을 마치고 남아공으로 내려갔을 때는 흑인 차별주의, 흑인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고 또 본인 자신은 최상류급의 계층에 속하면서 불가촉 천민에 대한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한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의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이 마치 선하다, 의롭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인간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곧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세대란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다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음란은 뭐냐? 음란은 여러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쓰는 음란하고는 조금 뜻이 다르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음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유하건대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부정행위를 하는 걸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뿌리는 영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한테 표적을 구한들 무슨 표적을 더 달라는 얘기냐. 나는 이제 이때까지 표적을 베풀었지만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안 베풀겠다. 기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곧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사흘간 있었죠. 사흘간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밖에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40절 이하예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요나와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나하고는 뭐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흘간의 죽음 그리고 이 니느웨로 가서 그야말로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사흘간 금식하더니 돌이킨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니느웨는 그 이후에 멸망했어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 당시에 얼마나 크고 번성했는지 몰라요. 뭐 가장 큰 도서관, 세계적인 도서관이 거기에서 기원을 찾기도 해요. 2만 6천 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책이 아니라 토판이죠. 토판, 석판. 그런 것들을 소장했던 건 뭐 해서 엄청난 도시였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악함을 돌이키기 위해서 니느웨로 보낸 요나 때문에 어쨌건 그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 말이죠. 전부 금식을 하고 돌이켰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랬던 니느웨 요나의 말 한마디 그렇게 숨 기어 들어가듯 뭐 외치지도 안 하고 기어 들어가듯 그렇게 하는 것도 듣고 돌았었는데 그 세대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다는 거예요. 심판대가 되면 그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은 어떻습니까? 그 여왕은 지혜를 찾아서 그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그 지혜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에 주목하지 않고 그 지혜를 외면하는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택하여 광야에서 빚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했지만은 결국은 악하고 음란한 곳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배교하면 배신하면 더 나빠지는 것이죠. 처음 나쁘던 상황보다 더 나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심해야 될 게 믿다가 미끄러지면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우리 비운다라고 말합니다. 비운다라고. 비우는 수양이 위험한 거는 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우리를 비워놓으면은 누가 주인 노릇을 와서 행사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까? 아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존재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내가 새로 내가 영접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란 말이에요. 오늘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뭐 주인이라고 믿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부터 연원하는지 비롯되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몰아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빌어서 그 주인이 하인을 보냈더니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주인 아들을 보내면 나으려나 했더니 주인 아들은 죽여서 밖에 던져버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심판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비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를 새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무슨 요가를 하네, 무슨 명상을 하네, 초월 명상을 하네, 나를 비우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비우면은 잠시 안정감을 갖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비우고 나면은 또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공기는 절대 비워지지 않아요. 물을 채울 때 공기는 빠져나갈 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새롭게 채우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날마다 채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이 소재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또 깨끗 읽으려면, 채우려면 깨끗이 소재하지 않으면 말씀이 여기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분노만 해보세요. 말씀이 읽힙니까?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씀이 읽어도 눈만 읽었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마음속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깨끗이 소재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결정되면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정말 자기 전에 성경 읽고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성경부터 잡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루를 채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밤에 자기 전에 성경 한번 보고 자고, 눈 뜨자마자 성경 한 절 읽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깨끗이 소재하고 채울 때 우리가 카톡 보다가 잠들고, 카톡 밤에 자다가 계속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그놈의 카톡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자, 4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불신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니 오늘 또 가족들의 불신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것, 또 누가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가 더럽 의심이 나고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넷이에요. 그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현장에 나타난 거죠. 데리러 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4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어요.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을 전하나 와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참 그 순간적으로 아, 이 세례 요한처럼 의심에 들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 찬가가 나와요. 어떻게 이 계집종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 이랬던 마리아인데 동네 사람들이 네 아들이 귀신 들었다, 저 집 나간 아들을 보라,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아마 상당히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형제, 이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가족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선지자가 그 가족들 밖에서는, 그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마가복음 3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3장 20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몰려드는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 도중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밖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가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와 자매들인가 이렇게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형제 자매고 누가 어머니인가 누가 부모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가족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혈육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 뭐 관계를 끊으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혈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어머니냐?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가 있지만 그게 당연한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혈육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요. 또 그렇게 부모의 믿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진실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보면 가족이 원수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유산 상속만 보면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제일 피 튀기게 싸우는 게 다 가족들 아니에요. 정말 가족들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원수보다 더 싸우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우리의 인간화, 사회화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화는 이 가족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육신의 가족들은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가족화, 가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가족으로 못 돌아가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때고 또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쨌건 가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뭐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 혈육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짐승 같은 처지에 머물러 있게 되고 말 거예요. 짐승도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가시고기 얘기도 알고 연어도 알고 뭐 많은 얘기를 알잖아요. 요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학대를 당합니까? 저는 코로나와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스트레스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밖에는 전부 CCTV고 자기 집 안에 하나 CCTV가 안 달렸겠죠. 그러니 밖에서는 마음대로 아이들을 학대 못하다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남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이 혈육의 사랑마저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가족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정을 넘어서는 사랑, 그래야 가정을 넘어서는 그 정말 교회의 사랑, 가족을 넘어서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족을 넘어서는 사랑, 가정을 넘어서는 사랑, 그리고 가족과 가정을 넘어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형제 자매만 부르기로 했어요? 이 교회는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당신은 왜 드러나지 않느라고 얘기를 했고 왜 당신은 중앙무대에 가서 활동하지 않고 이 변두리에서 이렇게 썩어 지내냐고 얘기했던 동생들입니다. 그 동생들이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도 정말 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한 동생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정 연휴가 시작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세례를 못 받으셨거나 영접을 못 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보니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 혈육이 새롭게 보이고 그 전에 사랑했던 부모님과 형제 자매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아픈 어린 마음으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안으로 걸어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육신의 사랑, 혈육의 사랑을 넘어서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보다 더 소중한 부모님, 나보다 더 소중한 형제자매라면은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사랑하고 새롭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설 연휴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두를 가족되게 하신, 형제와 자매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족들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혈육의 사랑을 넘어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참된 주 안에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